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변화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이 43절과 44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배척받거나 거부당한 사건이 없습니다. 물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사람들과 논쟁을 야기시키신 적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굳이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셨던 그 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쭉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한 거부당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거나 혹은 예수님을 적대한 동네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향을 유대 갈릴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방금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나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임을 받다, 이 높임은 히브리어로 티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광, 존귀, 높여 올려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받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영접과 다른 의미의 영접입니다. 즉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소문을 듣고 기적들을 듣고 아, 우리 동네에서 또 어떠한 재밌는 일을, 어떠한 신기한 일을, 어떠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환영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 즉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 부스러기 같은 기적들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지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유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어떠한 기적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려 보내주시는 이 부스러기 같은 기적을 원했지 예수님이라는 그 기적 자체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엔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유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셨을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고향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기에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6절부터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람들한테 퍼져나죠. 그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로 쫓아옵니다. 이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27km, 어떤 본문에서는 32km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30km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한테 가면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30km를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아, 이 사람만 만나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 사람만 만나면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부터 30km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나를 못 믿는구나 라는 표현은 사실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만약에 내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너가 만약에 내가 이런 행한 기적들을 듣지 못했더라면 너는 절대로 나를 찾지 않았을 거야. 근데 단순히 너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부터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부터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상징적인 혹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너희는 그것밖에 나한테 원하는 것이 없니? 라며 안타까움으로 이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는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주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져야 돼요. 30km를 뛰어서 왔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라는 간절함과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일어서서 갑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살아있어 라고 했다면 아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서 고쳐주셔야죠. 그 고쳐진을 당한 것을 내가 봐야 내가 안심이 되죠.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뭘 믿고 갑니까? 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아버지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떤 증거도 없었고 확증도 없었고 보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돌아간 거죠.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굉장히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가 백부장으로 나오고 이 신하의 아들이 여기서는 백부장의 종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동일 본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서는 이제 백부장이 30km 정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고쳐주소서 내 종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다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또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과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사건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왔던 그 걸음을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도 절박해요. 우리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로 낭떠러지에 딱 한 발짝만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은 그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직접 내려가서 개입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 중에 누가 감히 아닙니다 하나님 오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관계의 문제로 너무 어려워서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고 사람들과 대면하는 그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관계의 문제로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관계 가운데 임하여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아유 하나님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과도한 친절을 발로 뻥 차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였다면 아 예수님 몇 시쯤 도착하십니까? 식사는 하실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욕을 했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30km를 돌아가죠. 여러분 이 30km를 돌아간다는 의미는 처음에 그 30km를 걸어올 때의 절박함과 긴장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살아있다 이 한마디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보증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호기롭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호기롭게 출발했을 겁니다. 아,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출발했을 겁니다. 5km를 걷고 7km를 걷고 10km를 걸을수록 내 아들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앞에 어떤 증거라도 받고 갔어야 되나? 내 아들이 고침 받고 나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선지를 어딘지를 물어서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가야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다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오만 가지의 생각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km를 걸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되게 쉽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 너무 쉽습니다. 인생이 모세 쉽습니다. 노아 쉽습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세대가 너무 문란하고 너무도 악행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모세가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받는 느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수치심과 배신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웅덩이 가운데 있던 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감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요셉 총리 되잖아. 이게 뭐가 힘들어? 뭐가 문제야? 모세를 생각해도 너무 쉽죠.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왕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섰던 그 다리의 후들거림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상태에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상황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그 현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땅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로 갈 때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란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실상, 현실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거죠. 언제? 내가 믿음의 30km를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내 현실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 자꾸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관계가 찢어지는 것 같고 상처가 생기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먼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멈추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돌아가는 물질적인 권력이, 가치관이, 관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힘들었을까요? 모세도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 믿음의 여정이, 그 걸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의 이 하소연이 공감이 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모세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책임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책임져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저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하소연하죠,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죠. 모세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단 한순간이라도 부족했던 적이 있느냐? 너가 홍해를 네 힘으로 갈랐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네 힘으로 먹였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네 힘으로 하였느냐? 내 은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짧았던 적이, 부족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냐? 나의 능력이 이제까지 너의 삶 속에서 부족했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섰을 때 내일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발을 대자 그 발이 요단강을 마르게 했던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이 구원되었는지 살아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말씀하셨기에 돌아서서 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10km가 아니라 5km, 7km 가는 것 같은데 나는 100km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답받는데 나는 10년, 20년, 노아처럼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방주가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내가 기도하자마자 내 모든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산으로 올라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켜고 베는 노력의 믿음의 걸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모세가 다리 후들거리면서 바로왕 앞에 섰던 그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설득하고 타이르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결과만을 원해요.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원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두려워지는 거죠. 자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인생은 구두찾기 인생입니다. 구두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건 너무 잘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며 믿음의 3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30km를 기다림으로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 기다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30km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돈이, 권력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인맥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이 한 걸음을 뗀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마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떼자 그 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짧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작아진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한 걸음 떼는 것이 미치도록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그 믿음을 믿음의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km를 걸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기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고 때론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이 있으면 따라가고 싶은데 그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아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초조해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걷다 보면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다는 그 걸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해치 못하는 것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